네, 지금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껏 말해온 보수, 자유 우파라는 말을 더는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혹시 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념이라는 게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아직도 그냥 매번 거의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좌니 우니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데다 집착을 몰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위 의식구조나 국민의 그 행동양식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 총선을 겪고 난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왜 참 이 결과가 이렇게 좋지 못했느냐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려고 생각해요.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지난 한 2년 동안에 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지금 뭐 미래통합당의 이 당 운영하는 양태를 제가 잘 관찰해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마지막에 선거에 유세 동참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당이 야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해서 참 국민의 의식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행태를 갖추어서 이게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까지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추진해온 것이 뭐냐. 무슨 보수 대통합만 할 것 같으면 아주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태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거 직전에 예, 대통합을 이루었고 이 대통합을 가지고서 참 선거를 갖다가 자기네들 뜻대로 치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선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뭐 참 공천서부터 그 선거 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절대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상당히 좀 이 국민의 의식과는 좀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 30대, 40대 또 이 젊은 계층 이런 사람들이 왜 통합당에 그렇게 예,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을 하느냐. 이거를 선거를 했으면은 철두철미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 사실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이 당을 다음 대선까지 완벽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고 그동안에 외면했던 국민들의 소위 관심을 갖다 끌어들이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제발 좀 그런 소위 예. 이념적인 논쟁은 좀 저버리고 실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유권자에게 보다 좀 가깝게 다가가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념에 집착하지 않는 문제와 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서요.
그런데 보수라는 말이라는 게 말이에요. 나는 이 정치인들이 뭐 나는 보수다. 나는 이게 굉장히 좀 어감상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보수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전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과거를 지키는 것이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참다운 보수가 되려면 과거를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잘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보수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예. 우리가 보기에 뭐 과거에 제가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 때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보수 논쟁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예, 논쟁도 겪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때도 그거를 극복하고 당시에 정강정책을 개편하고 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처음에 기대치 않았던 과반수 의석이라는 걸 확보를 하고 그 여파로다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까지 이겨야 했던 거예요.
결국 리더십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뭐 당내 의원들도 있지만 이 보수라는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당원들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가시면 당원들이 동의할까요? 그리고 내년 4월까지
나는 우리 당원들이 예. 뭐 그렇게 당원들 스스로가 나는 보수다 뭐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다고 봐요.
예.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대선 준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당의 대선 주자가 어디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없는 겁니까?
나 사실은 그게 어떤 카테고리에서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예. 지금 이 대선 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여론조사상으로 그러고 또 누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하는 이런 분이 없으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가 지금 현재로선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당 정치를 시작을 해서 좀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연륜을 갖춘 사람은 전부가 다 포텐셜 대통령 후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이 통합당에도 대통령 후보가 무수히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당시에는 대선 주자가 어디 있냐 스스로 대선 주자라고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냐하면 안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지사 그리고 당 외에는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있어서
뭐 내가 뭐 그분들도 본인 스스로는 다 각자가 다 대선 주자 깜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기치를 내걸고 대선 주자가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인물은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뭐 포텐셜한 어떻게 가상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뭐 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40세가 지나면은 자기 뜻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치닫을 것 같으면 대통령 후보가 뭐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방금 나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40대, 50대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내가 사실은 한 2년 전 지난 2017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소위 그 불란세의 마크롱 같은 젊은 세대의 소위 지도자가 한번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늘 해왔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나이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 만 40세가 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출생자가 대통령 후보감으로 한번 툭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는 내가 내 희망상을 늘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7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되면 나이가 50대가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연대에다가 국한을 갖다 해서 이건 내가 하나의 참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니까 좀 새로운 젊은 세대가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또 그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으로 적정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혹시 이렇다 할 후보가 안 나오면 위원장님도 직접 도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거는 나는 솔직히 해서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 정치가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절대로 우리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다 가지고 우리 정치의 앞날을 위해서 참 너무나 기울어진 쪽을 갖다가 좀 가서 복도다 주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뭐 대통령 선거도 시전에서 대통령도 만들어 봤지만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 대선에는 나가실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짓도 하지도 않아요.
예. 혹시 통합당 얘기는 아니지만요. 경쟁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당은 뭐 주자들이 여론조사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지지도를 갖다 갖는 후보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게 그 사람이 반드시 또 후보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해볼 것 같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은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주자의 경선 이전에 지지율을 볼 것 같으면 30%가 훨씬 넘고 그 시점에 노무현 당시에 저희 후보가 될 사람의 지지율은 한 1.5%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선 체제에 들어가니까 결국 가서는 높은 지지도를 받았던 사람이 탈락을 하고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소 뭐 지지도가 높고 대통령 후보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이 있다라는 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집권 정당이 되려면 호남의 민심을 얻어야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잠시만요.
그건 나는 뭐
당에 혹시 정강 정책에 5.18 정신을 넣는 방안도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슨 정강 정책에 뭐 5.18 정신을 넣는다고 그래서 뭐 호남이 따라온다고도 보지도 않고
예.
그러한 것이 뭐 이 통합당의 정강 정책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호남의 민심을 얻지 않으면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금 통합당이 전신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쭉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그건 50여 년 이상을 갖다가 집권을 해왔던 그런 과거를 가진 정당인데 앞으로 여기에 그래도 이 대통령 후보를 내고 이 집권을 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호남이라고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4월 15일 지난 총선 때 보니까 호남은 거의 공천을 안 하다시피 했어요.
예.
그리고 결국 포기하는 지역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당은 우리를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에서 나오는 소위 득표율이라는 게 아주 형편없었고 그리고 호남 사람이란 호남의 뿌리를 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저 당은 호남을 버리는 정당이니까 우리가 저 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유권자들을 호남 유권자들을 방치할 것 같으면은
예.
내가 보기에 이 다음에 집권 세력이 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서 예.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 기본소득을 요즘 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전 국민 대상은 아니라도 혹시 대상이나 금액 정도는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래 이 소득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금액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 소득을 제대로 된 소득의 개념으로다가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최저 소위 생계비 정도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지금 할 수가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 형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저희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참 학술적으로 논의가 된 게 뭐냐면은 이 4차 산업이 들어오면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기 예. 때문에 고용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막대한 이 실업자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생계를 보장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소위 기본소득 문제라는 것이 거론이 됐는데
예.
아직은 이거 체계적으로 이 기본소득을 갖다 실시한 나라도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좀 이 4차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그러한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적에
예.
그런 소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고 어떤 범죄에 속하는 사람을 갖다가 기본소득에 이게 포함을 시킬 것이냐. 이러한 연구는 제가 보기에 이 정당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당장에는 실현하기가 어렵지만 이거를 미래의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서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하실 텐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당이 바뀌어야 되니까 아마 그 사람부터 정책의 방향부터 새로 정하실 텐데 내년 4월이 임기라서
네.
혹시 그 이후에 또 대선이 한참 남아있잖아요.
네.
위원장님이 떠난 다음에 당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을 텐데 그 과정을 막기 위해서 좀
아니 내가 보기에 만약에 내년 4월까지
예.
당의 변화를 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변화를 했는데
예.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건 통합당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 저런 운명을 갖게 되느냐 하는 건 이게예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국민에게 아주 확실하게 한 공약이 있어요. 그 공약을 갖다 대통령 취임하면서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유권자들에 대한 큰 배신을 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인이 작동했던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옛날로. 그 다시 돌아가면은 결국 가서 그건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보도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하늘이 두쪽 나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는데 단독으로 강행하면 통합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사실 그 민주당이 지금 과욕을 부리고 있는 건데 국회라고 보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야당이 없는 국회라고 보는 것은 그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뭐 그동안에 30년 이상 관행으로 다 해온 국회의 개원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한번 숫자가 지금 많아졌다고 해서 강행한다거나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갖다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법원이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철도경찰이 영장도 없이 이 씨의 집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서 자고 있던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며 위법한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이 씨의 상해 혐의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외국인 선수를 뽑는 자리에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김연경의 복귀에 쏠렸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루시아가 화상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배구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외국인 선수를 뽑는 자리.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면접도 경기도 없이 화상으로만 진행된 트라이아웃.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김연경이었습니다. 최근 터키팀과 계약이 끝난 김연경이 국내 복귀를 검토하면서 모두가 그 얘기만 했습니다.
It will be very experience for me also. I know best player Kim.
여섯 개 구단 감독들도 걱정 반, 기대 반,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팀 감독으로서는 뭐 굉장히 힘들죠. 국내 배구의 뭐 붐은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력 불균형도 있을 것 같고.
여자 배구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압도적 전력 차이로 리그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거라 걱정했습니다. 김연경이 흥국생명으로 돌아오면 이재영과 이다영까지 국가대표만 3명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올해 흥국생명이 선수단에 쓸 수 있는 금액은 23억 원. 이미 10억 원을 이다영 영입과 이재영 잔류에 썼고 최대 6억 5천만 원까지 김연경에게 준다면 남는 6억 5천만 원으로 10여 명의 선수단을 꾸려야 합니다. 흥국생명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좀 그 여러 가지로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다만 김연경에게 되도록 빨리 입장을 정해달라 요청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비하인드 플러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오늘 두 개 준비했는데 그중 첫 번째 키워드 꼰대 소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 기분인가요? 저를 유독 이런 키워드가 올 때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미래통합당 안에서 스스로를 향해 나온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 대상 강연이 있었습니다. 나름 인기 드라마 제목을 빌려서 슬기로운 의원 생활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강연자로는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꼰대 정당 소리를 들었잖아요. 저 라떼는 마리아가 무슨 얘기인지, 윤유경 의원님 라떼는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죠? 저거 모르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아, 그래서 꼰대를 뽑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은요?
네, 이것도 사실 이 라떼 얘기도 조금 오래된 유행어기는 한데 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 의원은 꼰대 이미지, 비호감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이 참패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깨고 변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꼰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체 분석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런데 그 다음 발언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예.
이 배지 안 달고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꼰대 소리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제 꼰대 소리. 적어도 국회의장에 올 때는 배지 착용하고 의사당에 들어가자.
네. 꼰대 소리 듣는다고 경고하면서 꼰대 소리 나온다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본인도 조금 각오를 한 것은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로서 이 복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른바 이 금배지 폐용 규정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준비를 했는데요. 국회 규칙에 보면 이렇게 규격과 함께 제9조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달아야 하냐? 아닙니다.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 의원은 그래도 이 배지야말로 책임과 헌신의 상징이다 라면서 가능하면 하고 다니자라고 얘기를 한 예. 겁니다.
안다는 의원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 오늘 당장 이 배지 달고 나온 초선 의원들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검사 출신이죠. 김웅 의원은 너무 권위적으로 보인다면서 배지 앞면이 안 보이게 아예 배지 앞뒤를 바꿔서 뒤집어서 달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도 의식을 했는지 정 의원은 저도 한때는 국회의원이라고 재는 것 같아서 배지를 안 달고 다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것도 라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한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까, 오늘?
네, 오늘 또 눈길을 끈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배지를 안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주 원내대표도 당내 최다 선인 5선이죠. 통합당은 오늘 시작으로 사이다 세미나를 매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이다도 실제로 마셨는데 사이다는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사이다를 마신 의원들은 시원하게 긴 했겠네요.
네.
예. 다음 키워드 보죠.
네. 투명 인간. 강남 아줌마와 투명 인간.
예. 예상이 됩니다.
예.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로 알려진 최서원 씨 얘기입니다. 얼굴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아왔고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선고를 받고 다음 주 목요일 11일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책을 낸다고 오늘 알려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인데 오늘 네. 이 책이 다음 주에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재판 중인데 책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강남 아줌마는 뭡니까?
네, 강남 아줌마는 최 씨가 스스로 쓴 구절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가지고 와 봤는데요. 책 소개로 아예 출판사에서 발췌를 한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최순실이라는 이름 앞에 국정농단 주범, 역사의 죄인, 심지어 무식한 강남 아줌마까지 붙인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이 책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예. 또 알려진 이 책의 내용은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간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런 구절입니다.
예, 실제 투명인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그동안 여러 단서들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는데 물론 재판 결과를 봐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한 건 본인의 재판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하느냐 마느냐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투명인간 표현에 대해서요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 씨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썼다는 편지 내용을 보면요. 투명인간 표현이 또 나옵니다. 투명인간이 돼서 남모르게 대통령을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출판사가 공개한 목차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를 뒤집었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법원이 인정한 증거를 부인하는 지금까지의 최 씨 주장이 이 책에도 되풀이가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출판사에 물어보니까요. 최 씨 변호인이 원고를 봐달라고 보내와서 출판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항변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출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출판 비용 자체를 최 씨가 댔다고 합니다. 사실상 자비로 출판하고 유통만 출판사가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책 판매 수익도 지속적으로 최 씨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예, 책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요?
예.
예. 나오면은 저희도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고생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오늘은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을 해줄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날씨 박사님. 같은 하늘인데 뭉게구름도 있고 차르르한 모양도 있더라고요. 구름 모양은 대기 중 수분 함량이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주비 씨가 영상과 함께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 모양의 구름이 보입니다. 모양이 제각각인 이유를 수분 함량 때문인지 물으셨는데요.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고도에 따라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도가 높으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고 고도가 낮으면 많은데요. 보통 낮은 구름이 진하고 두꺼운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도 차이에 따라서 구름의 모양이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높은 구름 중에 줄무늬나 새털 모양의 구름은 권운, 중간층에는 우리가 양떼구름이라고 부르는 고저군이 많이 보입니다. 또 하층엔 층을 잃어 뒤덮는 층운이 주로 관측이 되는데요. 같은 하늘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구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날씨 박사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날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날씨 박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내일은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오늘 35도 이상으로 올라 더웠던 경상지역의 더위는 내일도 이어지는데요. 먼저 이렇게 위성 영상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안개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낮에 북풍이 불면서 흩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우리나라 북동쪽에 이렇게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동풍이 불어오는데요. 이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쪽에는 이렇게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남쪽 지역은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보시면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은 2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눈에 가득 찬 그리움이 바람에 날아와 조용한